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Romans chapter 1, 1 through 16.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거 한번 한 두 번만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16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에 관한 편지가 로마서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슨 교리도 아니고요. 복음은 무슨 가르침도 아니고요. 복음은 무슨 지식도 아니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저희에게,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책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편지라서 참으로 로마서로 참 대박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지식은 뛰어나고 또 이렇게 배운 거는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입은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서 괴롭고 견딜 수가 없다가 로마서를 읽고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입고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감리교, 우리는 감리교회는 아니지만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기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힘 빠져 있다가 로마서를 읽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영국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 촉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세광교회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입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그런 책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책이라면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로마서를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삶이 드려지고 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의 증표가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움을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고 쓰게 된 사정이 있고 또 그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디서 썼는지, 로마서는 누가 썼는지는 아시죠?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는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썼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관해서 쓰여진 편지이지만,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과 바울의 심정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알면은 훨씬 우리 마음에 다가오기가 쉬운 줄 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도 지도를 잠깐 보면서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도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그리스 반도입니다. 여기부터 유럽이죠. 여기가 이태리 반도, 로마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오순절날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담임 목회를 1년 동안 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만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담임 목사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죠. 3차에 걸쳐 선교여행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1차 선교여행은 둘이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키프로스,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라는 곳까지 배 타고 와서 이곳,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같은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게 1차 여행이었어요. 2차 여행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 편지를 들고 이 지역에 다시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지 않았던 에베소,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 에베소로 가려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으셨는데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가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사실은 쫓겨간 건데, 실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로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이 빌립보로, 이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숨을 구하려고 혼자 피해온 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1년 반이나 전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를 거점으로 온 그리스 반도가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기가 일루리곤이라고 우리 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그리스보다도 북쪽 아르메니아, 슬로바니아, 뭐 슬로바키아 이런 이제 발칸 반도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고린도를 거점으로 이 그리스 반도와 발칸 반도 복음을 전한 게 2차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가고 싶었던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리라. 다시 왔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울이 대단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를 다시 거쳐서 이번에는 원래 가려고 했던 에베소에 가는 것이 3차 여행이에요. 에베소에 가서 3년, 거의 3년 동안 두란노라는 곳에 서원을 차리고 매일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게 3차 여행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가려다가 막혔잖아요. 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을 때에는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마술사들도 회개를 하고 막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응답이 늦게 될 때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한 것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잠깐 막는 것 같을 때 더 기도하세요.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3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와 주고받은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죠. 마치고 이제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갖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행전 20장의 그 여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소유가 그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제자들하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란 건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쪽을 의미합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수리한 건 안디옥이 있는 원래 그 본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수리아로 배 타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발견돼서 배 타고 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려고 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로 가서 석 달 동안 있을 때 그때 로마서를 썼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로 와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겨울을 난 거예요. 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로마에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 있는 동안 로마에. 왜 썼는지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일이 있었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결심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마치고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다음에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여기 이런 교회들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기근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크게 어려워 가난해지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더 있을 수 없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도울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바울이 이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이 본교회, 모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가 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것, 한 몸 된 것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낼 일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교회도 막 세워진 교회고 극심한 가난 중에 힘써서 헌금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을 돕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갈 작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돕는 사람 중에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은 각 교회 대표로 그 헌금을 공정하게 여러 사람이 해야 되니까 헌금을 맡을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당장은 로마도 못 가지만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가득 찬 거예요. 바울에게. 지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예,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가는 길인데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5장 제가 보진 않겠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듣지 못한 백성이 듣고 보지 못한 백성이 봐서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뿐만 아니라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으니 이제는 로마도 가야 되겠고 로마뿐만 아니라 여기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스페인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서쪽 끝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다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리스하고 로마 사이는 원래부터 가깝지 않습니까? 뭐 옛날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갖고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1장 읽어본 것처럼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자꾸 막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편지라도 써서 내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헌금 걷어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 쓰고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는 길에 고린도 후서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헌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는 헌금이 좀 게을렀나 봐요. 하기로 작정은 했는데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네가 작정한 일을 완성해라. 내가 가면 급하게 하지 말고 주일마다 차분히 해가지고 가면은 무리 없이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는 아예 8장, 9장이 딴 얘기는 전혀 없고 다 그 얘기입니다. 구제헌금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어떤 교회들에서 교회 헌금 잘하라는 그런 본문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 헌금도 물론 포함이 되죠. 교회가 그런 일에 헌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베푸신 복은 혼자 먹고 쓰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먹을 거 양식을 주신 것은 씨뿌리라고 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먹을 것도 있지요. 근데 심으라고 주신 양식을 홀딱 먹어버리면 공금 횡령입니다. 빚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으라고 주신 양식을 홀딱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많이 먹고 좋은 건 누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고 많이 섬긴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가보세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장담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크냐면 많이 베푼 사람이 커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심으라고 주신 줄 알고 심고 베풀며 살라고 헌금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헌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헌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헌금 얘기하면 헌금 바치라고 한다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쫄여가지고 못하지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예. 심으라고 준 걸 홀딱 먹어버리면요. 공금 횡령이고 빚쟁입니다. 예. 그러네 심으면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서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요. 바울이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하고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자기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나누라고 증거하라고 줬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나누라고 줬는데 내가 혼자 갖고 있으면 안전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빚진 사람 아니냐. 그런 심정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예, 그런 배경을 아시고 로마서를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 관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갈 길이 열리기를 참 원한다. 그렇죠? 근데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와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혼자만 알 수, 빚진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나눠져서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너희가 복음으로 능력을 입으면 내가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려고 은사를 나눠서 유익을 나눠서 서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서로 나눌 기쁨이 얼마나 있겠느냐.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관한 편지 한 3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은 그럼 과연 뭐냐, 그 다음 주에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바울이 로마에 그런 심정으로 가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니까.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특히 로마였던 이유는 하나는 로마가 거점 도시였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이 배웠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중심으로 온 그리스 반도와 저 위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배웠잖아요. 바울은 그전에는 교회 세우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역을 했거든요. 고린도에서 한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선교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간 있으면서 아시아를 복음화했잖아요. 그렇게 하기에 로마보다 더 좋은 도시는 없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때가 참에란 말 속에 엄청난 세계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쓰여지고 온 세상에 퍼지기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숨어 있어요. 예, 세계 대제국들을 통해서 언어가 통일됐고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길이 정비가 됐고요. 그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질 준비가 완벽하게 된 후에 예수께서 오시고 신약경 성경이 쓰여지고 바울 같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 로마보다 더 좋은 도시는 없거든요. 로마로 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원래 복음이란 것은 안전해진 곳에 안 들은 사람이 듣도록 한 거니까 내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겠다. 이런 그 지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선교 전략이나 지리적인 필요성, 이 모든 것들 이전에 바울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택정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복음에 붙잡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를.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에서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 제사장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안 다닌 곳 없이 다 다녔다고 그래요.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도 갔다가 서바나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인까지.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신약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어서 다시 순교당하기 전에 몇 년 동안에 아마 스페인도 다녀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기는 해요.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가기는 갔어요. 나중에 가기는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제 발로 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끌려서 갔습니다. 로마에 가기는 갔어요. 로마에서 크게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로마가 그렇게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로 생각했지만 정작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순교당해 죽었어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으로 로마에 갔는데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방인들에게 열매가 있도록 자기가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로마에 가야 하리라. 바울 그 마음과 예수님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내려와야 하리라 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 기쁨과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치 빚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하셔야만 한다고 요구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빚진 것처럼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려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똑같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똑같은 일을 바울이 한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슨 복음만 전하면 확 바뀌고 이런 기적의 능력 이전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긍휼과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엄청나고 치르신 희생은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지 않을 곳이 없지 이곳까지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마 내려가지 못하는 음부에까지 우리가 차마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예수께서 가신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물론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김종명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35년생이고 83세로 돌아가셨는데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렇게 남매만 이렇게 피난 남매? 하여간 부모님 없이 이렇게 피난 와서 그렇게 고아로 살다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20대 때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그냥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술지에 퍼블리싱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북한 형제들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주셔서 처녀 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부터 북한 형제들을 위한 야드세일을, 기도를 열심히 물론 끊이지 않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드세일을 하게 하셔서 매년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나중에는 이제 점점 막 온갖 군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을 만나가지고 거진 뭐 꽤 오랫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 양반은 저를 저만 보면은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님 정말 험불하고 전도사님 신실하고 하나님이 전도사님 너무 사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모든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이 양반이 야드세이라고 무슨 일을 같이 하면요, 제가 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해요. 막 새벽에도 전화를 해서 생각이 나면 열정이 대단해요. 노를 못해요. 신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데 이 양반 때문에 신학교에 기도실이 생겼어요. 이 양반은 할머니인데 영어도 그냥 발음도 이상한데 이 양반 때문에 신학교에 없던 기도실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 학기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80세 된 할머니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봐요. 강의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곧 열정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요 3시간씩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저 함부로 못 가겠더라고요. 막 그리고 중간중간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요 음치예요. 음치고 도저히 찬양하면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또 키도 이 목소리 높이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따라 하는데요 도저히 못 따라갈 음역대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는 늘 3명, 4명밖에 없어요. 그 전도사님 기도할 때는. 근데 열정이 한번 보면요. 야드세일 한번 구경 갔다가 거기 붙잡힌 사람 많아요. 뭔가 이상해, 신기해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가나이즈가 안 되고요. 중구난방이에요. 야드세일 가보면요. 여러 군데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베트남 사람, 폴란드 사람 다 와가지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요. 막 가격도 정해지지 않고 뭐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여기 저 사람이 1불이라고 했는데 너 왜 5불 받냐 막 그러고 막 그래요. 한 사람의 열정밖에. 이 할머니의 열정이 그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할머니의 열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보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 분은 아마 못 볼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증언이 그랬거든요. 열정이 대단하다. 하나밖에 모른다. 근데 딸이 이렇게 조사를 하더구만요. 딸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정이 뛰어나고 참 특별한 분이었지만 그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덮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책임이나 의무나 열심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여러분 바울도 똑같습니다. 더 하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후서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편지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욕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욕을 하면서 뭐 권위가 없다는 둥, 뭐 아볼로가 낫다는 둥, 미쳤다는 둥, 사례비도 안 받는다는 등 별 가치가 없다는 등 막 폄훼하고 막 그랬어요. 그 교회에 사랑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에는요 복음 전하는 바울의 심정이 정말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 7장까지 복음 전하는 자의 심정이 정말로 절절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온전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14절 한번 그 첫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한번 더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Compels us.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무슨 교리나 전략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 사랑이 무언지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자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한 사람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은 것은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아무도 육신대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육신대로 세상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새롭게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사람들한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는데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나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빚진 자 같은 거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능력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을 입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서로 섬기는 것이 의무나 책임이나 특권이나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찍기보다도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부르시지 않겠어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셨는데 그 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있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능력 아닌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멋진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이 있어도 멋진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능력이 없으면 발짝 엇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입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입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증거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고 전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됩니다.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우리의 실력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헬라인과 야만인의 구별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별을 덮어버립니다. 능력을 입기로 우리 요즘에 사실은요 가만 들어보시면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하는 설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건데 그 능력을 입어야 되겠다. 그 능력을 간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의 날을 누려야 되겠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되겠다. 인자가 세상에 곧 다시 올 텐데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 주시는 메시지예요.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덮어버리는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짐작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감동시키는 것도 아니고 받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과 손을 벌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굶주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그 간절한 심령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요. 너희가 웃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위로부터 오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책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인사말 하자마자 복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게, 성령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백성들과 세상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에도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도자 아버지 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얘기는 세상 아무도 꿈꾸지도 못했던, 세상 아무도 바라지도 못했던 새 생명,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다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얻은 부활은 이 세상에 없던 생명이에요.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고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 살아갈 때나 우리가 이 생에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갈 때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을 때, 예수를 구할 때, 예수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예수님밖에는 없을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죄를 즐겁게 버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좋아서 세상의 은혜가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김종명 전사님 얘기했지만 딸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진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맨날 봤거든요. 처녀가 미국 땅에 와서 일찍 이혼당하고 혼자 딸을 기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모든 고난을 겪는 속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봤거든요. 날마다 예수를 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한 결과가 그 능력을 입은 것이고 능력의 사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 전도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됐으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됐으니 예수를 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의 그 빛나고 아름다운 얼굴이 세상에 어떤 자랑보다 더 커질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할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자에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관계 가운데 덮을 때까지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살아갑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감동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은혜와 능력과 부요함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고 협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됐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기가 쑥스러우면 가까운 분 마음 알아줄 사람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세요. 자녀되어요. 예수 믿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사람처럼 이만큼 했으니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셨으니 이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 되기를 애쓰기 원합니다.
능력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은혜 베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내가 무슨 은혜 받을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협상 거래처로 생각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씨 뿌리는 사람들, 혼자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증인된 교회로 세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멋진 타이틀들 많이 있지만 세상에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격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 것 그것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경히 여기고 내버리지 아니하고 내 자랑과 타이틀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쪼그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정하신 바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씨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으로 의무로 프로그램으로 될 일이 아니오니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